사사기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로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볼짝이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미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갓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키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키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들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개 사람들은 뭐든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더 좋지 않느냐, 항상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죠. 자, 그럼 여러분은 그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많을 때에 뭐가 제일로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까? 그러면 물어보나마 돈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것 가지고 싫어할 사람 그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해가지고 아무리 많고 많아도 야 많다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돈이 좀 많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신문에 보니까 요즘 그 증권 시장이 참 불황이 돼가지고 증권에 손댄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 10억을 손해봤다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그 들을 때마다 이상하죠. 저 같으면 만약에 10억이라는 게 있으면은 몽땅 은행에 딱 넣어놓고 이자 받아먹고 편히 살 건데 뭐 때문에 그걸로 또 이리저리 돈 벌려고 하다가 돈을 다 손해보느냐. 진짜 참 이상하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10억을 갖다 은행에 집어넣으면요 이자 한 6%만 계산을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 한 달에 받고 있으면 뭐 여행 다니면서 쓸 거 풍족히 쓰고 우리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 10억이 작다 해가지고 또 돈을 굴리려고 하다가 다 손해를 잃어버리냐는 것이. 제가 한번 잘못 생각한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10억만 있으면은 돈 더 벌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 안 떠납니다. 물론 제 손에 실제 10억이 딱 주어지면은 또 그때도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생각은 그래요. 혹시 은속계에 10억 가진 분이 있으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리 봐 10억 가진 분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보지는 못하겠는데 사실 그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10억이라는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온다면 돈이 돈을 번다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배를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욕심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아무리 많아도 많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바로 이 돈이다. 아마 이 돈을 넣는 그 우리들 호주머니가 무지무지 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자꾸 더 채우려고 하고 다 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처럼 그 사람들이 많은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뭔가 많아지는 거, 이런 것으로 복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항상 우리에게 많게 한다, 많이 준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많아지는 게 성공이고 복이다. 반면에 적어진다면 그건 실패다. 항상 이런 생각 살아가거든요. 이게 대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 신을 찾아다니면서 막 절을 하고 그 신에게 비는 그런 이유도 결국 지금보다 더 많게 해달라,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의 소유를 많이 막 뻥튀기 해주는, 늘려주는 이런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도 끼어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우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에게 많이 막 주는 겁니다.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하여튼 지금 있는 것보다 배나 뭐 10배나 막 굴려주는 거, 이게 우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갖다 복이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요즘에 아이 많이 낳으면 끔찍하다, 뭐 전부 다 이렇게들 말하지, 야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다산의 신, 그게 참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다산의 신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 뭐 일컬어지는 신 중에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 제일 인기 있는 신이 뭐냐면은 아마 이 돈신, 만몬신. 이 돈신만큼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인기가 안 뜰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원하는 건 돈이니까. 그래 따지고 보면은 이 돈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돈 앞에서. 그 한동안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인이 돼버리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인이 안 된다, 이런 세상의 풍조를 꼬집는 그런 말들이 나돌았는데, 이 돈 있는 사람이 그 돈의 힘으로 죄가 없게 돼버리는 이런 사회 비판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풍조가 교회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아버리는 그런 풍조가 교회에도 보인단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그저 교회에 하나의 표어를 딱 갖다 붙여버리고, 실질은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가 이러한 풍도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는 건 돈의 힘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이걸 우리가 진짜 실감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진짜 실감하는 것은 돈이 나를 자유케 한다 이거죠. 돈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의의를 높이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 나가 떵떵거리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하더라,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돈 많다고 싫어할 사람 없을 것이고, 돈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도 흔하지를 않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건 돈이 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할게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이 한 다일공동지 그 최일도 목사님 얘기가 나왔던데, 그분이 요즘에 그 무료 급식소에다가 무료 병원 짓기 위해서 이제 후원자를 모집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4,000명인가 5,000명인가 지금 모집이 되었다, 이런 말이 들었어요. 1인당 100만원씩 내는 후원자라고 하면, 자유롭게 내는 게 아니고 1인당 100만원 정이 났대요. 100만원씩 내는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이제 후원자를 모집해가지고 무료병원, 무료급식소를 짓는데 40억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그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에는 무료병원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한경에서는 그냥 무료급식소 짓기 위해서 후원자를 모집하는데 몇 명에 1,400명 모집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급식소 집이 천사의 집이거든요. 천사의 집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려고 1,400명 후원자 모집해가지고 더 이상 안 받는다, 1,400명 받아가지고 이제 무료 급식소를 지어가지고 없는 분들을 갖다 공짜로 밥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 보니까 이 후원자가 막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끊기가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받으린 것입니다. 그게 지금 4,000명이 다 돼서. 그래서 지금은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는 무료 병원까지 있다, 그래서 돈이 4세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후원자를 갖다 몇 명 결정했냐, 8,400명 결정했습니다. 사실 몇 번째인가 모르겠습니다. 8,400명 딱 모집하겠다. 8,400명 모집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병원 짓고 급식소를 짓겠다, 이렇게 그 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그분이 뭐가 잘못이냐 하면은 구원자를 갖다가 천 사명 받겠다, 뭐 8천 사명 받겠다, 이게 그분의 잘못이라고 봐요. 딱 정의 놓는 거. 천 사명이 오든 뭐 8천 사명이 오든지 간에 몇 명이 오든 그건 보는 신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분이 후원자가 몰려오니까, 돈이 몰려 들어오니까 이제는 무료 병가 짓겠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결국 처음에 결정이 사라지는 것이고 돈이 다시금 결정을 변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돈이 인간의 행동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간 그 돈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돈이 결국 내 행동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실질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돈을 잘라버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정반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후원자를 많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소유를 많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생각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전쟁을 앞둔 기드온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신기한 현상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원 요구대로 신기한 현상을 행했단 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도원 요구대로 기적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원 인생 꽃핀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올 거란 말이죠. 기도원 요구대로 기적까지 그대로 다 일으켜준 그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기도원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 인생 꼽혔다. 탄탄대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다면 군사를 막 많이 보내줄 것이고 좋은 일을 한다면 후원자를 구름대까지만 몰라 보내줄 것이고 장사를 시작한다면 손님을 갖다 부을 때까지 보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도원 요구대로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은 기도원의 개인의 삶에 대한 어떤 보장을 약속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원을 다스린다 이런 증표로 그 말을 들어주신 것이었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원 요구대로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도원 편에 돼가지고 기도원의 말을 다 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편이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은 하나님은 나를 좋은 쪽으로만 인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 생각과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란 일제에 오면은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척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부편이여 모래사나 골짜기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기도원이 자기를 쫓은 백성들과 함께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친단 말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전쟁에 승리하려면 군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지금 군사로 이기겠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많은 군사보다는 무기가 현대식이 되어야만이 뭐 더 승리할 수 있는 요율이 켜지겠지만은 뭐 그때 현대적인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저 사람 반응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기껏 뭐 현대적 무기라 해봐야 그 가난한 사람 하는 철병도 이게 현대적인 무기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에 이기려면 군사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신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군사를 많게 해주는 거 이게 상식이란 말입니다. 군사를 많게 하거나 좋은 무기를 막 많이 보내주거나 이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기도원의 군사의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이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 하냐면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다. 도대체 기도원을 쫓은 백성이 몇 명이었기에 하나님이 많다고 하느냐. 그 성경 계산해 보면은 기도원을 쫓은 백성이 모두 3만 2천 명입니다. 군사가. 근데 하나님이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은 기드온과 싸우는 미디안 숫자는 3만 2천 명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많다 이 말이 승리가 되거든요. 근데 미디안의 군사가 그 3만 2천 명보다 적었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디안의 군사는 몇만 명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12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갖다가 메뚜기처럼 많다. 메뚜기 떼처럼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미디안의 군사가 무슨 몇만 단위 이 정도가 아니고 뭐 10만 단위 몇십만 이런 숫자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미디안의 수에 비교해 본다면 기도원의 군사의 숫자는 절대로 많다.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3만 2천 명의 수가 뭐 몇백 명 여기에 비하 많겠죠. 그렇지만 몇십만 명 메뚜기처럼 많은 수의 군사 앞에서는 3만 2천 명도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좀 속가내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 속가내는 방법이 맨 처음에 뭐냐면은 전쟁에 두렵고 겁이 난 사람 몽땅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라. 그래서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 몇 명입니까? 2만 2천 명. 그래서 남은 사람이 만 명이었다는 거죠. 만 명. 근데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만 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만 명도 많다. 그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줄이자.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군사를 갖다가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어떻게 마시느냐. 그 마시는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손에 이렇게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하고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하고 따로 구분해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은 숫자가 300명이죠. 300명.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착각하기에는 뭐냐면은 마지막까지 남은 그 300명이 용사했을 것이다. 뭔가 좀 일당천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남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00명을 가려내는지 그 작업이, 방법이 무슨 뭐 무술 시합을 해가지고 태권도 시합을 해가지고 가장 실력 좋은 사람 뽑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술 시합을 해가지고 가장 실력 좋은 사람 뽑아낸 것이 300명이라면은 아, 이 300명이 용서했기 때문에 곤란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리는 작업이 겨우 뭐냐면 겁 없는 사람 남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물 마셔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 남아라 이겁니다. 손으로 물을 떠먹는 것하고 전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먹는 게 그게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든 손으로 떠먹었든지 간에 그것하고 용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300명이 무슨 용사라느니 무슨 뭐 좀 자랑이 있기 때문에 남았다느니 이런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를 좀 많이 하잖아요. 특히 헌신예배 때도 이런 설교 많이 하면서 제목은 항상 고정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전 많이 들어봤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딱 제목 정해가지고 마치 마지막 남은 300명이 무슨 특별한 용사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갖다가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보고 전부 다 기도원 300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는 기도원의 위치에 서 있어버리고 성도는 그 남은 300명이 돼가지고 용사가 돼서 기도원을 돕는 것처럼 목소리를 놓고 교회를 도와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요, 300명이란 여기에는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자꾸 그 300명이 무슨 의미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니까 두려운 사람은 다 돌아가라겠다. 근데 남았으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처럼 신자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믿고 자신 있게 하라. 그러면 난 이루어진다. 이게 생명용사다. 이런 의미를 갖다 붙이잖아요. 또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거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들어본 적이 있으면 그것도 아실 것인데, 손으로 떠서 마시는 거라고 물을 붓고 마시는 거라고. 이게 뭐냐면 지금은 전쟁이라는 거. 전쟁인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은 이 전쟁이 방심하고 있는 것이다. 나태하고 아니한 태도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것은 항상 경기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300용사는 준비하는 용사다. 준비한 사람이다. 방심하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신은 항상 사탄의 공격에 준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하는 것이 300용사다. 이런 그 말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잘못된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이것이나 물을 마시는데 뭐 손을 떠서 마시고 물을 끓고 마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가려내기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곤란에는 방법, 가려내는 방법이지 무슨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훈련, 행군을 하는 훈련이었는데 행군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목마른 게 가장 힘듭니다. 물론 소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가긴 하지만은 그 작은 또 물 채워봐야 얼마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 목말 때 가장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가다가 시냇가 나오는 거, 내가 나오는 이게 제일 기다려져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 이제 그 부대장이 가서 물 마시러 하거든요. 그럼 뛰어가서 물 마시는데 내가에서 마실 때에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마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손으로 떠가지고 마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머리 쳐박고 마신 사람도 있고 물속에다가 가지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취향이죠. 그냥 취향. 그것하고 용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은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수를 줄이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골라내는 것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은 골라내서 남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하지를 마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군사의 수를 줄였느냐. 2절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를 줄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을 때에 우리의 군사의 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승리했다, 우리 힘으로 승리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수를 팍 줄여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의 수나 자기들의 힘을 전혀 내세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를 줄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원에게 너를 이스라엘 구원자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했을 때 기도원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면 뒤로 발뺌했지 않습니까?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런 기도원에게 군사의 수를 300으로 줄여버린 것이 뭐냐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이걸 가르치려고 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준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과 진짜 관계인 거예요. 나한테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힘이라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원에게 군사의 수가 많지 않아도 승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300명만 달랑 남았다 할지라도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승리에 염려될 것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믿음이고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하나님은 절대로 수를 늘려주는 하나님이 아니오시다니. 수를 늘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힘을 더해주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의지하고 기댈 만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수를 줄여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다면 그건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원 같은 그런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전에 기도원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거든요. 많으면 안심을 하고 적으면 불안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를 돌려보낼 때에 여러분이 기도원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군사가 2만 2천명 돌아가고 9천명 돌아갈 때에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태평하겠습니까? 지금 미디안 군사에 비하면 3만 2천도 적은 숫자인데 그나마 2만 2천명을 다 돌려보내고 또 뒤에 9천명 돌려버릴 때에 그리고 달랑 300명이라는 그 적은 수만 달랑 남아있을 때에 여러분 속마음이 이해가 타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쟁도 없는데 전쟁 이야기하니까 실감이 안 올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생활로 얘기합시다.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말이죠. 돈은 더 많이 필요해진 게 오늘 지금 세상이란 말입니다. 물가 오르면 따라 월급도 올라야 돼요. 그래야 수입이 많아져야만이 비로소 안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수입이 줄어들면 이건 불안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군사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을 하나님이 돌려보낸다고 생각을 하자 그 말입니다. 한 달에 120만원 제가 받는 봉급이죠. 그 많다 말입니다. 20만 돌려보내라. 100만원 남기고 그것도 많다. 50만 돌려보내라. 50만 남겼을 때에 속마음이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애가 타는 게 분명하죠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의지하냐 그 말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성경에 나온 대로 자긍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네 손이 나를 구원했다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에요. 조치라는 것이죠. 많은 수입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한다 먹고 산다 이런 생각하지 못하라고 수입을 돌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돈이 많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품지 못하기 위해서 돈이 나를 살린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온 돈을 돌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돈 많은 직장에 다녔는데 어찌했죠 해가 쫓겨나가지고 돈 적은 직장 갔다. 이게 뭡니까? 수입을 돌려보내는 거 줄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뭐냐면 직장이 너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직장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생존의 힘이 여호와께 있다. 생명이 여호와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줄여버릴 수가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사람이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저준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삶에 그대로 실천되어질 때에 돈에 대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시 돈이 있어야 산다 이런 생각 버리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돈에 대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돈에 붙들린 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돈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돈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돈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수가 힘이 아니라는 것, 많다는 게 힘이 아니라는 것, 이걸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세상은 많은 게 곧 힘으로 작용을 하죠. 돈 많은 것, 지식 많은 것, 뭐 권세 많은 것, 이 많다는 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있는 것도 많다, 지금 너희 있는 것도 많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줄여버리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석교회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오르신명도 너무 많다 하시는지 이사가게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모사 설교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를 차곡차곡 줄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교인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르침이란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도인수가 많다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인수가 많아지면 단지 그만큼 교회에 힘이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목사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이지. 교인수 많아진다는 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시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습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힘이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를 줄일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때로 또 소유를 늘게 하실 수도 있겠죠. 문제는 소유가 늘었느냐 줄였느냐 이것이 아니고 소유가 많고 지금 여기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유를 많게 하셔가지고 그걸 확인하기도 하시고 소유를 적게 하게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걸 주지 않음으로써 과연 우리가 뭘 의지하는가 이걸 확인하기도 하시고 원하는 걸 줘서 또 확인하기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꾸준히 소유가 늘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갈수록 소유가 줄어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가 늘었다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저쪽에서 노력해 이렇게 늘렸다 이런 생각은 스스로 자긍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또 소유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실망을 한다면 역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줄면은 뭐 사는데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아셔야 되죠. 천국과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대로 소유를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소유가 준다는 게 천국과 상관이 있는 문제라면은 하나님이 소유를 줄이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줄인다 그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가 군사의 수에 있다면 수를 안 줄입니다. 근데 승리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군사의 수를 마음대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를 줄이든 줄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승리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원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수가 준다 할지라도 실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것.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모습이라는 것. 구원의 문제도 여호와께 있고 생존의 모든 것도 여호와께 있고 생명도 여호와께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소유가 줄고 수가 주는 여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 여호와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의 문제는 내 소유에 있다. 항상 이 생각 버리지 못한 사람은 소유가 줄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수에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일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돕는 신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소유에 매인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구원은 수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힘이라는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42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많고 적음에 참으로 민감한 저희들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을 때에는 안심하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는데 적어질 때에는 낙심이 되고 불안감이 오는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저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힘이 있음을, 주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으로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힘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마음고적음 상관없이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힘이랑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이 땅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돈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